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438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장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1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숙적, 늘 약탈당하고 약자일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막 다윗이 도시락 전달하러 형들에게 왔다가 골리앗이 싸움을 이렇게 부추기는 자가 나와서 뭐라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니 사신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한다고, 거기에 나아가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싸움은 되게 싱겁게 끝났습니다. 아시죠? 원래 이게 극적인 드라마가 되고 영화처럼 막 이렇게 긴장감을 연출하려면 돌 다섯 개 가지고 갔잖아요. 하나 딱 던지면 팅 튕기고 팅 튕기고 골리앗이 막 와가지고 이놈 이러고 막 잡아 흔들고 막 집어 던지고 맺히고 코피도 터지고 살도 찢어지고 막 그러다가 다윗이 마지막 딱 한 개 남은 돌을 가지고 이야 이러고 싹 던져가지고 극적으로 이마에 딱 맞아서 죽어야 와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록 안 하셨어요. 그 왜 그런지 한번 묵상해 보셨어요? 그렇게 되면 다윗이 주인공 같잖아요. 그런데 그냥 한 방에 뭐 두 번 살필 것도 없이 한 번에 딱 던졌는데 한 개가 가가지고 딱 맞고 이마에 맞고 이 돌이 맞고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 박혔다고요. 그 죽었다고요. 그리고 끝입니다. 세상에 이런 싱거운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싸움을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 싸움, 이 전쟁은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이게 누가 하시는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이니까 다윗이 아무리 뭐 거기서 내가 뭐 곰을 짓고 뭘 때리고 패고 부시고 양을 지킬 때 뭘 했다고 아무리 뭐 자기가 피아를 해도요. 결국 성경 말씀은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열심으로 이루신 거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울 왕이 이제 정신이 번쩍 들죠. 요 10대 꼬마애가 꼬마라고 표현해야죠. 뭐 학같한 그 어린애가 나가가지고 그렇게 구척장신 골리앗을 물리쳤으니 사울이 눈이 번쩍 뜨였죠. 제가 누구지? 그거 누구냐고 왜 물어보죠? 16장에 분명히 봤잖아요. 수금 타서 와서 사울이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와서 얼굴 봤지 않습니까? 자기가 소개도 받았으면서 그럼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보니까 너 누구니? 이러고 물어봅니다. 그 장면 17장 맨 마지막 구절인데요. 보고 오늘 장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7장 5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8절 보시면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나는 당신 왕의 종 이런 표현입니다. 원래 원문은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옆에 누가 다윗을 눈여겨보고 있었나요? 또 네, 보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뭐 동성애자들이 이런 걸 자꾸 이렇게 곡해해서 자기들 주장을 펼칠 때 이런 구절들을 막 쓴다고 그래요. 참 어이가 없지만 성경 말씀은 사실 이 말씀을 여기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미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울 때에 14장 6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어떤 고백을 하죠? 싸움은 뭐에 있지 않다고요? 숫자에 있지 않다고요? 요나단도 어떻게 보면 다윗과 마음이 통했다. 그 우정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단도 뭐가 깊은 사람이에요? 신앙심이 깊은 사람입니다. 한번 볼까요? 16장 4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거꾸로. 14장 6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왜 이거 같지 않으니까 요나단이 소년 하나를 데리고 적진에 몰래 침투하는 장면에서 요나단이 고백한 그의 신앙 고백이죠.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왜 기도 동역자, 믿음 동역자 그런 분들 주변에 옆에 가까이 한 분쯤은 계시죠? 막 그런 것처럼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마음에 이렇게 통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시면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같이 마음을 터놓고 신앙 이야기할 만한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은 또 신앙 있으신 분들은 유난히 또 눈에 어때요? 쏙쏙 들어오잖아요. 아, 참 귀한 분이구나. 참 가까이 하고 싶구나. 그런 마음 드실 거예요. 이제 그런 면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보니까 야, 이 사람 참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앙심이 좋아서 거기에 마음이 끌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과 요나단은 참 성경에서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로 앞으로 이제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누구만 마음이 자꾸 불편해지기 시작하나요? 사울은 또 이제 마음이 계속 불편해집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전쟁에서는 혁혁한 전승의 공을 세우면 뭘 줘야 돼요? 포상을 해줘야 됩니다. 다윗이 포상을 받는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인데요. 18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18장 2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막 어깨가 으쓱해질 것 같지 않으세요? 다윗이 이제 뭐 나이 많아봐야 15살인데 막 이렇게 왕이 일어나고 그의 아들 장군이잖아요, 요나단도.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관계고 친구고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설교로 인물들을 알아가니까 둘이 비슷한 연령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나단은 이미 앞전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이 시작되어서 14장에서부터 몇 명을 이끄는 장군이었어요. 예, 군사 1,000명 이끌고 다니는 장군입니다. 장군으로 전쟁에 나가려고 그러면 요나단 나이가 최소한 20살 이상은 됐겠죠. 지금 다윗은 몇 살쯤 되었어요? 아무리 나이가 있다고 쳐도 한 15살쯤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형이잖아요, 형. 보면 그런 걸 보면서 아, 요렇구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는구나라고 좀 그냥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건 뭐 요나단이 선의를 베풀어서 자기 입고 있던 갑옷을 벗어서 이렇게 다윗에게 주었으면 막 신날 거 아니에요. 뭐 어린애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10대 청소년이니까. 그런데 참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다윗의 신분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다윗이 사울의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아무리 읽어보고 묵상을 해봐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이게 사실 애잖아요, 애. 애가 진영을 돌아다녔는데 모든 사람의 다윗의 행함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당히 여겼다라는 원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모든 백성의 눈에 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눈에 띄는 거예요, 아이가 행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전쟁터에서 아이가 이렇게 행하는 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시선이 머물고 합당히 여겼다, 눈에 쏙 들어왔다 이런 구절은 다윗의 단순히 그 행동 때문에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혜롭게 행한 그 근원, 사람들에게 이렇게 눈에 띄게 하시게 해주신 분이 계실 거라는 것밖에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떠세요? 아무리 그 교회에 애가 막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고 그러고 막 교회에 막 이렇게 다녀도 아유 참 귀하다라고 사람들이 다 주목할 일이 이게 흔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뭘로 임명을 받죠? 장군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뭐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한 단계 승진을 할 때 뭘 삼았어요? 8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아멘. 승진한 게 뭐가 됐어요? 천부장이요. 그러면 이제 유추해 보면 오늘 장군을 삼으셨는데 몇 부장이요? 예, 아니요. 오늘 이게 승진시키기 전에 백부장쯤 삼은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어린애를 뭘 삼았다고요? 예, 아니요. 백부장이요. 다음에 그 다음에 천부장으로 승진시켜 줬으니까 그 전에 처음으로 장군으로 임명할 때는 백부장으로 임관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추억해 볼까요? 말씀 속에서 처음에 이새의 집에 있을 때 뭐라고 불렀어요? 이새 아버지가 예, 하카탄 요 말째라 요 제일 쬐끄만한 놈이라 요러고 불렀어요. 그래서 옷 빨아입고 성결케 하지도 않고 그냥 부르지도 않고 얘는 열외시켜놓고 어디 가서 양치라고요? 저기 들에 가서 양이나 치라고 들에 내쫓아놨습니다. 그런 아들이 고랬던 아이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나요? 그 말재였던 하카탄이었던 아들이 왕에게 부름을 받잖아요. 그래서 수금을 타고 왕을 치료하는 악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전장에서 또 뭐가 돼요? 와가지고 골리앗을 때려눕히더니 오늘 뭐가 됐어요? 드디어 백부장 장군이 됐습니다. 이거 어린아이 시대 아이가 이거 막 동네 이렇게 설치고 다닌다고 될 일이 절대 아닙니다. 누가 자꾸 다윗을 이렇게 높여주시는 것 같으세요? 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높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아 이거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데요. 지금 아직 어디에 있나요?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는 엘라 골짜기에 있습니다. 전투를 빨리 마무리해야죠. 블레셋 하나, 블레셋의 장군 하나, 골리앗 하나 쓰러뜨렸다고 끝난 게 아니죠. 전투를 마무리하고 백부장의 임명을 받은 후에도 다윗이 열심히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때부터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라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괴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발단이 되었던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남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무리하고 돌아옵니다. 사울을 환영하려고 모여든 사람들이 있는데 여인들이 민심을 반영한 노래를 부르는 거죠. 이게 창화하였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노래예요. 어젯밤에 보름인가요? 보름달 떴더라고요. 달 엄청 밝더라고요. 그 한국에서도 이런 창화라는 단어 설명할 때 그 민요 가운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달 떴을 때 부르는 민요 뭐 있죠? 강강 수월래 뭐라고 해. 쾌지나 징징 나네. 그러면 저쪽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너무 예쁘게 잘하신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 정서에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러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이게 원문은 사실 이렇지가 않거든요. 만만 천천히 이게 아닙니다. 예, 사울 이제 원문을 제가 번역한 직역한 거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사울은 그 천을 다윗은 그 만을 죽였도다. 이게 그냥 서술형입니다. 그런데 이게 노래로 이렇게 노래처럼 우리가 들리게 하기 위해서 번역을 이렇게 해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시잖아요. 성경 말씀 이런 게 기억이 오래 간다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여인들이 이렇게 민심을 반영하고 다윗을 막 만만이라고 추켜 세웠는데 기분 되게 나쁜 사람은 누구예요?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이게 뭐 불쾌한 일인가요? 불쾌한 일인가요? 사실 이게 불쾌할 일이 아니잖아요. 같이 박수 쳐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사울이 커 보여요. 왕다워 보입니까? 그런데 사울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 가운데 사울이 전쟁터에서 뭐에 자꾸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강조드렸어요? 이기는 거. 그 이기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자기 왕권. 자기 왕이요. 절대 사울이 자존심 내려놓고 막 무릎을 팍 꿇고 이렇지 않은 사람인데 뭐 하나님께서 버린다고 그러시면 그 자리에서 엎드리나요? 당신의 왕이 당신 하나님 버리실 거예요, 그러면? 납죽 엎드리는 사람. 그 왕위에 목매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곧 무엇을 의미하나요? 자기 인기요, 인기. 자기 권위요. 자기 인기와 권위에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병사들이 흩어지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번제와 화목제도 막 사울이 드리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인기에 목을 매니까 자꾸 누구에게 시선이 가나요? 사람들의 행동과 사람들의 말에 늘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시면 이 창황하는 노랫소리 이후에 사울은 누구만 계속 째려보고 다니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실 사울은 자나깨나 뭐 전쟁을 이기든지 지든지 뭐 다윗을 막 행가래를 치고 막 여인들이 가서 막 오빠 이러고 가서 막 추켜 세워도 사울은 사실 거기에 눈 멀면 안 되죠. 오히려 사울은 누구를 더 주목해야 되나요?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을 더 주목해 바라봐야죠. 사울은 계속해서 그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주목합니다. 이렇게 돼서 사울이 이제 어떤 길로 내려가고 있는지, 어떻게 추락하고 있는지 이제 10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은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거 오늘 또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심심찮게 말씀드리는 게 신앙인은 감정에 휩쓸리면 뭐가 틈타기 쉽다고요? 네, 악신이 틈타기 쉽다고요. 그래서 감정을 잘 절제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면 뭐도 확 집어삼키냐면 이성도 집어삼킵니다. 이성을 집어삼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말씀, 믿음, 뭐 이런 것들이 온통 다 뒤로 물러갑니다. 감정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창을 들어서 죽이겠다고 이제 달려드는 거 있죠. 근데 그 마음의 정작 원인이 뭐라고요?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자기 인기, 자기 왕좌, 그거 지금 빼앗기게 생겼잖아요. 그걸 어떻게 아나요? 8절에 여인들이 다윗에게 만만을 돌릴 때에 사울의 마음속에 혼자 생각한 게 뭐예요? 야, 저 다윗이라는 놈이 인기를 다 뺏어갔으니 이제 저가 가져갈 것이 뭐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야, 이 왕위밖에 가져갈 것이 없지 않느냐? 누구 생각이에요? 지금 자기 머릿속으로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를 붙잡고 다윗을 쳐다보니까 어때요? 다윗만 보면 막 끌어오르는 거지, 막 부글부글. 이제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제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볼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울 컴플렉스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사울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그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걸 제가 쭉 읽어보니까요. 나보다 누군가가 더 인기를 얻고 칭찬을 받고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막 시기심이 발동하고 질투심이 발동해서 막 뒤에서 막 흠집을 내려고 그러고 막 포악질을 하고 그 사람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없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요. 더 높이 여기라고요. 귀하게 여기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한 말씀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걸 감정적으로 또 자기 생각으로 막 번뇌하는 가운데 다윗을 자기 정적에다가 둡니다. 그러면서 매일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다윗은 점점 더 어떻게 되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볼수록 사울은 점점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5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또 어떻게 됐다고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아멘. 다 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해 주실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울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누구에게 늘 시선이 머물러 있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나요? 사람에게 시선이 머물러 있어요. 특별히 누구에게 주목하면서 자기 왕권을 벌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했나요? 다윗을 보면서요. 그러면 어떤 교훈을 얻어야겠습니까? 누구를 봐야겠습니까? 누구를 주목하면서 신앙생활 해야겠습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본받아야겠죠. 다윗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뭐 사울은 어떻게든 다윗을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 전쟁터에 내보내서 사위도 삼아보고 전쟁터에 싸움터에 선봉에 내보내서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제거하려고 사울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아우 왕이 저러지 왜 저러지 악신 때문에 미쳤나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 이런 생각 하지 않고 그저 왕이 명령한 거 시키면 그냥 자기 사명이라 가서 죽는 줄 모르고 이용당하는 줄 모르고 가서 자기 일 합니다. 싸움의 전장에 나아가서 싸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다윗은 누가 높여주시나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붙잡으시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붙잡으시고요. 옆뒤 돌아보고 사람에게 주목하지 마시고 누구만 주목하세요? 하나님만 주목하시고 사명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저희도 마음에 담고 본받아서 일평생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떠한 억울한 일 또 어떠한 속임수에 넘어가는 올무에 놓일지라도 하나님만 주목하여 살아내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